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또 새 소망 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침체에 빠진 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 중에 적국을 치기 위해서 먼 거리로 여정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역사를 살펴보면 저 중국 멀리서 이 조선 땅을 또 치러 이렇게 오는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이 고대 전쟁 중에요, 정말 손꼽을 만한 그런 유명한 전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와 카르타고가 했던 전쟁, 포에니 전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이 당시 카르타고의 이 명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니발이라는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는 이 로마를 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먼 여정길을 가지요. 승리를 위해서 병사들과 함께 저 험한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이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한니발 장군이 비워놓은 바로 그 카르타고를 반대로 치고 있다는 그 소식이었죠. 한니발 장군이요, 로마를 공격하는 것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대군에 공격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략 중에서 빈집털이를 당한 것입니다. 적을 공격하러 주전력이 나간 사이에 자기의 진영을 오히려 공격당한 일이 생긴 것이죠. 영혼의 침체가 찾아오는 것도요, 때로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에 빠지고 환난에 당할 때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자기 영혼이 어느새 돌보는 것에 소홀해지고 영혼에 이 빈집이 생기는 거죠. 환난이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조금씩 이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환란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도요 이 영적 침체에 빠지자 전에 가졌던 그 신앙, 그 뜨거운 믿음도 지금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보다 보면 그런 분들 보실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집사님,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교회 예배 참여하고 섬기는데도 가장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암흑의 집사님, 야 저분만 보고 있어도 참 은혜된다 하고 생각했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본 적 없으세요? 실제로 교회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었던 그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토록 잘 다니던 교회를 멀리할까요? 영혼의 침체에 빠지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진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어느 순간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틀어지고 깨어지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게 불가한 거예요. 교회를 나올 수가 없고 교회를 나오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는 것, 그거 우리가 큰 죄라고 잘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에 불평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많아요. 그러나 불평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 마음의 틀을 허물어버리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녹여버리는 굉장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욥의 영혼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신의 속에 있었다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자신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쓴뿌리들이 감정이 확 터져서 이 봇물 터지듯이 욥의 입에서 마구마구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말을 조제하고 그로 인해 내뱉은 말이 감정을 더욱 기름 붓듯이요, 지금 그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평을 향한 그런 것이 더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올바른 판단력과 이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 우리들도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서 어떻게 절망 속에서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요, 우리는 그 환난 자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침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요, 그의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영적 그로기 상태, 지금 막 쓰러질랑 말랑하는 그 상태에 쏟아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요. 한번 좀 다시 살펴봅시다. 16절부터 좀 보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날 좀 놔주세요.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지금 그거죠. 17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크게 여기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꼬며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생각하세요. 하나님 할 일 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하나님 내 죄를 막 깨닫게 하셔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세요. 자,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지금 이 19절이요, 평상시 은혜로울 때, 너무 좋을 때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시고 내가 침 삼킬 동안 때도 나를 놓지 아니하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욥은요, 그런 어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19절은요, 하나님 날 좀 놔주세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왜 안 놓으세요? 하나님 날 좀 놔주세요 하고 한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욥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관욕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을 향해 비꼬며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쳐봅시다. 나 같은 게 죄 진다고 크게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어요? 욥이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이만한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주시는 것은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달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20절 보세요.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우리가 이 올림픽 이 화살 쏘는 그 대표 선수들이 보면요, 정중앙에 있는 그 10점짜리를 그 맞추기 위해서 활을 딱 쏘기 전에 숨을 딱 멈추죠. 호흡이 있으면 몸이 떨리니까. 궁수가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정조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 저렇게 많고 내 친구들도 많고 내 이웃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겨냥해서 나를 쏘세요? 욥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거운 짐이라고, 날 좀 놔달라고, 날 좀 그만 괴롭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이 마음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다고 칩시다. 죄가 있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 정도 되면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지금 그 욥의 이 쓴뿌리, 불만과 이 원망이 막 나오는 거죠. 욥은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조준해서 나를 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고 있고,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21절 후반부는요, 그 나오는 표현이 더해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궁수가 관역을 정조준해서 쏘듯이 하나님, 주님이 이제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찾아도 이제 나 없을 거예요. 나 이제 죽을 거니까 하나님 괴롭히고 싶어도 나 못 괴롭힐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욥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오직 여호와만 찬양을 받으라고 말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서는 그가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욥의 불평이라는 것은요, 그가 정말 이 불평이란 독약을 먹고 지금 신앙심이 아예 가버렸던 거죠. 여러분, 영적 침체가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환난과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면 이렇게 막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이 새벽에요, 우리가 이 욥과 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고통이 내 인생에 있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지만 그럼 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에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양 같은 분이세요. 만물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나무와 꽃과 같은 것은요, 태양으로부터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나무나 꽃에게는 태양이 선한 것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곰팡이나 균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수록 균은 죽어가요. 곰팡이는 죽어가요. 그러니까 균이나 곰팡이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태양이 정말 나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그들의 몸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요, 아주 독한 항생제를 투여하죠. 그러나 의사들을 보고 나쁘다고 욕하는 그런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비록 그 독한 항생제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너무 어지럽고 심하면 막 구토도 나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야 좋은 세포들을 죽이는 암덩어리가 제거되기 때문이에요. 항생제로부터 오는 그 고통을 인내한 사람만이 암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시련을 겪으며 수많은 생각이 지나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궁수처럼 나를 겨냥해서 나를 괴롭히시는가? 하나님, 날 좀 놔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태양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균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편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들을 때가 있죠,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때요, 아니야, 그 김 집사님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분 절대로 그럴 뿐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가 있지나요? 막 누군가가 다른 사람 앞에 험담할 때,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과 불편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 가지세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러실 분 없어, 그것은 나의 착각이고 나의 생각일 뿐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절대로 내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야, 그 악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를 말씀으로 만나주실 것이고 또 건져주실 것이야. 여러분, 두려움 환란이 찾아와도요, 그토록 의지하던 재물을 잃어버리고 환경과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건강함의 적신호가 찾아와도요, 온몸이 고통을 받고 영혼이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선하시다라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이 진리를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시험 속에서 망가진 영혼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요, 그 사람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 가운데서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욥기 7장에서요, 욥은 드디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불만과 원망,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를 발견하게 돼요. 욥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야,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중에 욥기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고쳐갔어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당장 원했던 건 재산이 회복되고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난의 학교에서 이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파괴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서 막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갖 불순종과 대적의 감정이 막 솟구칠 때요, 아,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지금 내가 욥과 같은 상황이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요, 절망의 벼랑의 끝에 서 있을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불만과 원망,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왜 궁수가 되셔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쏘고 계세요 하고 말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것입니다. 첫째로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둘째로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